내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성금요일도 지나겠습니다. 이어서 부활절을 다음 주일 지킬 것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시리즈 13장에 왔습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공포스러운 날을 앞두고 재난, 정확하게는 birth pang이라고 하는 산통 이야기를 하시는가? 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전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하실까? 오늘 설교 역시 먼 훗날 있을 예수님 재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here and now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과 권세를 가진 지도층들이 성전 제도에 빌붙어서 온갖 악을 행했습니다. 백성을 속여서 빼앗거나 착취하거나 죽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멸망의 때, 성전이 파괴되는 때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처럼 성전 관련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벤이 메시아 되시는 돌 에벤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딪히는 순간 완전 부서지고 해체될 성전 시스템이란 말입니다.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의 아들 벤 아담 예수가 성전 역할을 대신할 메시아이시라는 말입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어느 때 무슨 징조에 대한 답변은 32절 3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어느 때라고 묻고 그때 답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 속에서 오늘 메시지를 저희들은 받고자 합니다. 어느 때와 그때 사이, 그 질문과 답변 사이 무슨 징조에 대해서도 5절부터 31절 사이 알려주시는데 살펴보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을 사칭하는 가짜 거짓 메시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징조입니다. 사인입니다. 스스로 그리스도라 외치는 사이비가 많아지는 세상이죠. 7절에 와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난리, 네, 로마에 대항하는 난리, 밀란입니다. 그러한 소문입니다. 로마로서는 유대 꼭두각시 정권에게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난리죠. 당시 가룟 유다가 소속된 셀롯 땅이 대표적으로 밀란을 주도했을 것입니다. 동학혁명 같이 중앙의 임금이 제일 두려워하는 밀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소문들이 이 마을 저 마을에 퍼져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네, 예수님은 두려워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밀란이나 전쟁이 필연 일어날 것으로 예수님은 보셨어요.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끝이 아니라고요? 네, 계속 수수께끼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가깝고 먼 이웃 나라끼리, 민족끼리 대적하여 일어나면 일어서면 전쟁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옥 같은 죽음의 회오리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자연도 우리 편이 아닙니다. 농사도 흉년이에요. 당시 아마 화산도 폭발하고 지진과 해일이 심심찮게 지중해변에 일어났을 터인데 주 79년 이태리의 폼페이의 화산 폭발 우리가 잘 알죠. 시 전체가 구피트의 화산재에 덮여서 사라졌습니다. 이 소문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어도 금방 알게 돼요. 그 당시에는 위아 로마, 로마로 연결된 군사용 고속도로에 제국의 상인들이 오가면서 화산으로 도시 전체가 사라진 비보를 삽시간에 퍼뜨리던 시대였습니다.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앞에 아직 끝이 아니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파괴라는 뜻입니다. 예정된 참사, 전쟁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난리통이라고 하는 전쟁입니다. 대량 상상이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주 70년에 예루살렘 함락으로 끝나는 전쟁 말입니다. 전쟁을 경험하면 인간은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죠. 아니, 남겨야 합니다. 기자들은 사실대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녹음도 하고 녹화도 합니다. 데스크나 논설위원, 편집인들은 다시는 이런 끔찍한 전쟁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혀놓으려고 합니다. 친일파 역사학자라면 일본 시각으로 조선 땅을 차지한 내력을 쓰죠. 마찬가지로 친로마파 요세푸스도 예루살렘 함락 내력을 썼습니다. 가룟유다의 셀로 땅 입장에서 보면 요세푸스는 배반자인 셈입니다. 수백 년을 걸쳐서 시리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침공과 전쟁을 이미 경험한 당시 유대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방금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로마의 요구와 강압과 굴욕 속에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덤덤하게 써 내려갈 수 없습니다. 무슨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평화의 세상을 꿈꾸는 글을 남겨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복음의 목숨을 건 우리의 필자 마가는 어떻게 썼을까요? 이것을 생각하며 본문을 읽으면 쉽게 풀릴 것입니다. 마가는 누구의 삶을 암시하며 굴욕과 진통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이거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겪을 진통입니다.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역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겪을 진통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네.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심지어 로마 황제 앞에서도 서겠다고 바울은 맹세했죠.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겪는 산통 그림을, 고통의 그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 진통 중이라도 복음 전파는 이루어진다는 강한 암시이죠.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고 성령이니라. 마가복음에서는 희귀한 단어가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그리고 마가가 집필할 당시는 성령님이 앞장서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작가로서 예수님이 살아 생전을 그려내야 하는 마가복음의 글에서는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우리 마가는 많이 아꼈어요. 여섯 번밖에 안 나오게 마가복음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성령님은 확실히 복음 전도와 관련하여 도와주시는 분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12절,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이것도 역시 진통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14절로 넘어갑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시리아라고 하지만 그리스 군대인데요. 시리아가 이동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성전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200년 전에. 예수님 200년 전이죠. 이와 비슷한 끔찍한 일이 로마에 의해 다시 한번 저질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복자 도미티안 황제의 아들 티토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황제 자신의 흉상을 세울 것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네, 이것도 진통입니다. 전쟁의 참화를 말합니다. 묵시록 은어입니다. 영적 세계 일이 아니에요. 로마의 침공을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함락당하고 나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네. 죽음입니다. 살아남은 자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의 엄청난 박해를 받겠죠. 탄압을 받는 그 초기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들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고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로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하라.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겨울에 6.25 일사후퇴가 있었죠. 후퇴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말과 같습니다. 재난을 당해도 견딜 수 있는 날씨가 필요하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앞에 6절을 거듭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사칭하는 가짜 예수, 가짜 메시아가 준동할 것인데 속지 말라, 믿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정신 바짝 차리라는 말이죠.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이해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따라가면 됩니다. 3절, 주님, 그 때가 언제입니까? 질문이죠. 33절에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여기서 그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오늘 제목에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주님 어쩌란 말입니까? 이 질문은 본문에 없습니다. 문맥상 우리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은 답변하십니다. 주의하라, 삼가라,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하는 미치광이들이 있다면 이는 진통의 시작, 고통의 시작, 전쟁의 시작이다. 그러나 끝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왔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라, 조심하라. 이것이 본문의 교훈이에요. 카이로스는 영어로 time as opportunity, the appointed time으로 번역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카이로스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현세가 in the present 카이로스입니다. 내세는 in the aeon to come입니다. aeon, aeon, 만화영화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세예요. 그런데 현세는 in the present kairos라고 했으니까 항상 현재예요. 카이로스는. 또 한번 들어보십시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뭐겠어요? 열매 맺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때가 꽉 찼고 무화과의 때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해진 시간, 예정된 시간, the appointed time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기도 때가 at the harvest kairos 추수할 때이니까 뭔가 정해진 시간입니다. 뭔가 약속된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설교의 핵심인 이 카이로스는 동전이에요. 동전은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립니다. 불안합니다. 공회에 잡혀가고 채찍으로 맞으며 가족끼리 고자질하여 죽게 하고 멸망에 가증한 황제 흉상이 세워지고 검투사로 사자밥이 되는 것. 카이로스의 암울한 앞면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동전에는 뒷면이 있습니다. 기쁨의 때입니다. 보십시오. 13절에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라는 말인데 이 재난은 birthpang입니다. birthpang, 산통, 진통입니다. 재난으로 번역되어 가지고 한글 성경은 출산의 고통이라는 의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진통이 시작됩니다. 단순한 고통이라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출산의 고통인 산통, 진통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에요.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불안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통증이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죠. 암울한 때 카이로스가 온 것이죠.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암시합니까?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기 전 긴장하며 진통을 기다립니다. 아직 출산하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고통 중입니다. 그러나 진통 후 예쁘고 귀한 자식이 태어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산모와 가족 모두 이 기쁨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쁨과 환희의 축제가 올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고통이 시작되지만 동시에 고통의 끝에 소망을 바라본다는 의미에서 이것보다 좋은 표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26절 보십시오.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기쁨의 때, 기쁨의 카이로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통은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이 관문이 바로 birth pang, 진통, 산통이 시작되는 때, 재난이 시작되는 암울한 때, 카이로스가 기쁨의 카이로스로 바뀌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8절을 읽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때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3절의 제자들의 던진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33절이라고 했는데요.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 카이로스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고 했죠. 다만 언제 그 진통이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심하고 삼가고 주의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중요한 것은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자지요. 깨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깨어있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리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때는 저녁, 아침, 낮, 밤 어떤 역사적 순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허리멍텅하게 있을 때 집주인이 온대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이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으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메시지가 두 개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메시지 하나하고요. 지난번 했죠. 오늘과 같이 깨어있으라는 두 번째 메시지 말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메시지의 핵심이 깨어 있는 것이에요. 세속적으로 흔히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기회를 포착하라. 카르페 디엠, 날을 잡아라. 네, 헬라어 성경에서 의미가 유래된 라틴어입니다. 때를 타야 하는 것이죠. 최적의 기회, 딱 맞는 때, 유리한 순간입니다. 내가 맞이할 최적의 때가 아니기에 나에게는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카이로스의 때를 디자인하신 분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진통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때가 유대인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입니다. 초대교회로서는 교회가 흩어지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새 창조의 때, 부활의 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의 카이로스, 교회의 재출발의 카이로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주 70년에 역사적으로 혹독하게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은 40년을 앞당겨서 주 30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미리 보여주시는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두 부류가 있습니다. 카이로스 그 때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에겐 날벼락처럼 갑자기 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 진통이 시작되지? 노심초사 기다리고 대비하는 산모와 그 가족들에게는 적어도 날벼락은 아니에요. 고통은 오지만 고통 후에 새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실제 태어나면 큰 잔치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이때를 전혀 모를 수 있을까요? 모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가 올 것이 분명하지만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예수님은 산모의 예만 들려주시지 않으셨어요. 무화과 나무를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보여주십니다. 봄이면 여름이 오는 걸 무화과 잎을 보고 알수 있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아무도 그 정확한 시간, 그날, 그 시간은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들도 천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카이로스를 추상화시켜서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watch out 하라는 것이죠. 종들에게 집안 일 맡기듯 깨어 있으라고 주문하는 것입니다. 밤새 불 켜고 지키게 합니다. 집주인이 돌아올 시간, 카이로스의 때는 알수 없지만 그 카이로스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죠. 언제 닥칠지 모를 그때를 위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과 예루살렘 멸망과 오버랩 시켰습니다. 둘을 같은 의미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전은 폭발시키고 부셔버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새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성전 복구가 아닙니다. 인자가 오는 것이 새 생명의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죽어도 다시 오겠다는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새 생명의 시대가 온다는 희망의 중심이 The Son of Man, 인자이시지 성전 복구가 아닙니다. 깨어 있으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 산모의 고통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예비하신 주님의 카이로스를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이 시간 현재의 일로 날마다 날마다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